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나가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미시간주에 세인트 조셉이라고 하는 이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한 어린아이가 들어왔어요. 고아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아주 장난이 심하고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 아이를 아무리 가르쳐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라. 이런 말로 쭉 했어요. 그렇게 격려도 하고 말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런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싸움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고 그 안에서도 행패를 부려서 결국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고아원에서 탈출하고 도망을 가고 맙니다. 이 아이가 도망을 가서 밖에 나가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그마한 피자 가게에서 이제 배달을 담당하게 되고 딜리버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한 번씩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짓에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산다가 이 아이 마음속에 늘 이제 성장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고아원에서 베라다 선생이 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이 늘 있어요.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아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소년은 이제 열심히 피자 가게를 다니면서 일을 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피자를 만들면 그 피자 한 판에 그 밀가루 반죽해서 만드는데 그거를 딱 만드는데 11초는 남았는데 11초 동안에 그 피자판 하나를 탁 만들 정도로 아주 피자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을 하겠어요. 그래서 20대 젊은 나이가 되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디어 조그만한 피자 가게를 하나 차립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자꾸 커갑니다. 그 가게가 오늘날 뭔지 아세요?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거기 창업자이자 회장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피자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미노 피자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한참 이 야구하죠. 우리 저기 보스턴하고 어디죠? 저기 세인트루이스하고 이 월시리즈를 하는데 디트로이트 이 팀의 구단주가 바로 이 토마스입니다. 이 사람이 야구 구단을 인수를 해서 이 디트로이트 구단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또한 구단주로 있는데 어린 소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디트로이트 구단을 자기가 인수를 하고 그 구단의 구단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소년이 가졌던 것은 늘 머릿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을 쏟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너희 속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라. 이런 말로 그런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선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확인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한다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란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그리고 참 정말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는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이제 막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앞에서 죽었어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참혹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어쩌면 40년 동안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라는 한 종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쉐 아브디멧 이렇게 나갑니다. 내 종,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 웨아타 그리고 나온 말이 쿰 아보르 이런 말입니다. 쿰 아보르. 쿰 아보르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아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쿰 아보르, 쿰이란 너는 일어나라. 그다음에 아보르는 너는 건너가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픔에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고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쿰 뭘? 너는 일어나라. 너는 건너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2절에 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목숨, 모든 백성 더불어, 그 다음 뭐라 해야 되겠죠? 일어나. 이렇게 되어있죠. 2절에. 그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너. 일어나, 건너. 이 말을 바로 이 히브리어에는 앞에다가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일어나라. 너는 건너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 마디를 통해서 너는 일어나라 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종을 세우십니다. 너는 건너가라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종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 이름 뜻을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호세아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뭐죠?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말이 건전했다는 말이죠. 근데 호세아는 구원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진전이 되었는데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말인데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스라엘 후대에 가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로 바뀐다고? 예수가 됩니다. 예수. 예수는 뭐예요? 예수라는 말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썼는데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을 해서 그를 씁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죠. 그런데 그 다음 조금 더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돼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예호와 에베드 이런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종이란 말,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쓰지 않고 메샤레트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메샤레트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돌보는 우리 군대 용어로 말하는 부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돕던 여호수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렇게 갑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29절에 가면은 드디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디어 호칭을 달리한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세를 돕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신분이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어떤 위치를 갖게 되고 이런 지도자의 어떤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는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채 두 달 안 돼가지고 그들이 겪는 게 뭐냐면 르빗딤의 전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시 전투죠.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에 올라가 있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 시작서부터 40년간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르빗딤 전투에서 전투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를 직접적으로 목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려왔을 때 시내산 안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분노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넘어가면은 모세가 이제 그의 장막에서 그의 장막을 거두어서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친구처럼 대면을 하는 그때에 그 회막을 끝까지 모세가 떠나더라도 그 회막을 지키면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벌써 그런 일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14장에 오면은 드디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나중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대로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신 감동을 부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 새로 세워진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학식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히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뭐가 준비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훈련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왜 선택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선택을 하셨는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는 그런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를 다 상실한 채 갈팡질팡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한 사람이 죽었거나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뉴욕에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미리 준비는 안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쿰,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쿰 다음에 아볼, 너는 건너가라.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사명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죠.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의 세계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그 미래의 새로운 새 시대, 새 역사의 첫 출발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건너가라는 것이 이미 과거 모세의 시대는 단절이 돼. 모세는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천지와 새로운 세계를 이제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을 네가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건너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잘 믿어라 또는 뭐 내게 예배를 잘 드려라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주는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6절이에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은 다섯 말로 하면 너는 이 백성들한테 내가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얻게 할 자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의 미션이 뭔가, 너의 사명이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너와 이 백성은 건너가라. 2절이로군요. 모든 백성은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을 건너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우리는 뭐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당연한 것 같지만 강을 건너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혼자만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그 땅의 경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는 말이죠.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의 영역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곧 4절에 보니까 광야와 이 광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 남쪽입니다. 이 광야라고 여기서 말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러면 가장 남쪽을 광야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를 바로 이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은 그렇고 북쪽으로는 이 레바논, 지금 레바논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 레바논, 남쪽은 광야고 위로는 레바논. 그 다음에 또 큰 하수 유브라데에서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 이거는 동쪽 경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서쪽은 우리가 늘 아는데 어디요? 지중해요. 바닷가지. 이렇게 광활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그냥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무릎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준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복을 하는 것이에요. 애를 쓰고 정복하는 땅이다. 그럼 그 영역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부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복하면 주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점령을 못해요. 밟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좀 비슷하게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전명을 그 땅을 결국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밟는 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배되는 것이 결국 우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약 여호수아가 예배를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데 구원을 조금 아는 사람들밖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땅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지금 다 주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의미 있는 것이 2절에 보면은 이 약속의 땅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주려고 하는 미래의 얘기입니다. 주려고 하는 땅이래 주는 땅인데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바로 그 땅이 어떻게 다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가 되어버려요. 자, 똑같은 땅인데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4절에 가니까 그 주는 땅을 이미 주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땅을 놓고 앞으로 줘야 될 땅이라고 그러시고 나서는 이미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랬을까?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한 땅을 이미 주었다는 과거로 썼을 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신실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미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신실성.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약속의 신실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주었다고 이루었을 때에는 우리의 무슨 사명이나 역할이 있다. 우리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걸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미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신앙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 그 새로운 목적,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한번 잘 우리가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놓으시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5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위로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모세를 돕기만 하던 사람,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없어요. 이제 새로운 세계에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영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두렵지, 겁도 나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이 전부 다예요.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모세는 광야 삶도 살아보고 다 경험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운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막 세 가지를 쏟아부어 놓으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자기는 눈으로 똑바로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눈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봤던 게 뭐냐면 그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은 자기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자기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로 다녔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그 함께하던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너 내가 바로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만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만약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니까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니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건이 아니에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이 함께 한다는 이런 의식이 너무 없어요. 사실 오늘 난 이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 정말 제대로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함께 안 하실 것 같고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런 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막연히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종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늘 동행을 한다는 얘기, 떠나지 않는다는 걸 부정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떠난다는 건 뭐냐? 너 혼자는 혼자 놔두겠다. 절대 혼자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떠나지 않는다는 건 너만 네가 일하도록 네가 가도록, 네가 정복하도록,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해서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위로해요. 뭐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어쩌면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뉴욕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한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만약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이 말을 원어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의 삶의 모든 날 동안에 내 얼굴을 향해 사람이 결코 스스로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정확한 번역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사는 평생 네 사는 동안에 내 얼굴을 향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평생 어느 날이든 간에 나의 얼굴을 향해 사람이 스스로 딱 서고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사명과 아울러 하나님의 강한 격려가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도 똑같이 그랬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만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한다. 이거 사실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믿고 결단을 못해요. 이것이 안타깝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빌로소 여호수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격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격려를 받고 감히 이 세상에 내 평생 살 동안에 아무도 내 얼굴 향해서 스스로 서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부터 시작해서 7, 8, 9,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태도가 딱 하나로 얘기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7절에 가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 가면 또 그러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 계속해요. 우리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러니까 방향이 용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뭐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하다 이 말은 우리 손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어 원래 말 뜻은 손에 힘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이 없이 우리 맥없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 담대히 하라는 건 뭐냐면 요새를 구축하고 뭔가 예비하고 준비하듯이 이렇게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예비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성경에 보면 강하다,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을 때 구약서부터 끝까지 내려오는 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할 때도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전부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내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해야 될 자가 바로 너기 때문에 그렇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땅을 취득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셨죠. 위로했죠. 다 위로도 하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어요. 물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에 담대하라 그것에 강하라고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오직 극히 오직 너는 마음을 너가 할 것은 아주 강하게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극히 대충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기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고 이런 것을 명령을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첫 번째 공례 큰 아버지 이런 것한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에? 율법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데 너의 결단을 분명히 세워라. 너는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말했던 모세에게 말했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에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전혀 무통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냥 먹고 그것을 누리고 명령하면서 따라가고 이것이 전부 다였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책임한 것 같지만은 이 전쟁,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내 말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애가 쓰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이제 율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다섯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매우 말씀을 신중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킬 때도 여기 우리 성경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곧 지켜 행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9절에 8절에 보면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잘 준수하고 그대로 실천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는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지켜서 잘 행하라는 이런 말인데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신중하라는 거지. 신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의하고 계속 집중해서 아주 뜨겁게 신중하고 집중을 해서 그걸 지키라는 거지. 그냥 지킨다고 해서 덜렁덜렁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완전히 쏟아서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켜행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했죠?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율법을 아주 신중하고 유일해야 되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두 번째 이 강하고 담대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다 지켜라. 다.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성 있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야 돼요. 어느 하나부터 빼놓으면 안 된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내가 말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어떤 율법은 지켜야 되고 네가 편할 대로 네가 유익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다 모두 다 지키라는 거죠. 모세에게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거죠. 모세에게 명한 대로 기록한 대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지키라는 거죠. 이 모든이란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태도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어떤 성경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다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지켜야 되는 것은 보니까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번이, 7절에 보니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의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치우치지 말라는 건 돌아서다, 포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치우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치우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돌아서다는 것이에요.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서 절대 정도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딱 중용을 지켜서 딱 가운데로 적당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빼뜨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도 똑같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잘 치우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 강하고 담대한 율법을 지키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네 번째 보니까 8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이것은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어떻게 외우라는 거지. 요즘 우리 성경 묵상하자 독도행전하면서 우리 성경 묵상하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구원의 길을 앞두고 나서 명령하셨던 게 내 입에서 율법처럼 떠나지 않게 하라. 늘 입에서 암송을 하는 거지. 이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권면 속에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말씀에 바탕하고 말씀에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의식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 명령 대신에 내리는 전쟁 명령보다 더 훌륭한 명령을 더 좋은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건데 바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는 게 주의하는 것은 묵상 주야로. 자, 묵상이란 말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어떤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억나서 이런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아주 깊게 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독특한다 하죠. 이것 전부 하더라. 그냥 묵상이라고 해서 아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은혜롭다. 이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보다 행동을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다섯 가지의 기본적 원리를 주세요. 결국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절대 전쟁의 무기나 전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 마음만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을 그래야만 네가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방법이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내 말을 지켜야 해.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듣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또 삶의 방법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만약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만 간다면 율법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가나안을 물론 당연히 점령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을 우리는 아 말씀 지키면 복받고 잘 되는 거라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형통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정확히 아닙니다. 형통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런 말. 형통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지혜롭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뭐가 이루어진다?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성공되고 잘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다니까 그냥 형통을 먼저 말하는데 먼저 지혜로 가져야 돼요. 지혜로 가져오려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여호수아를 세운 새로운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완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종을 세우고 그 종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놀랍게도 가나안 일곱 족속이 지금 울거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고 비골이 장대하자. 문명도 이 유목민인 히브리 민족보다도 훨씬 강대한 민족. 그리고 더 발달된 자. 그들을 향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슨 뭐 기도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대로 지키라는 거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말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가나안 땅도 어떠한 약속의 땅도 우리는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오늘 첫 말씀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지금 이 정복전쟁이 철과 창의 전쟁이 아니에요. 용맹과 담대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이 바로 정복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